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들은 어제 복수의 소식도 인용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기 전이라도 차기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 기간 바이든 후보의 대외정책 참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P통신은 블링컨 전 부장관 발탁과 관련해 그동안 국무장관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보다 의회 인준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 보좌관을 내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 대사로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공평한 분배와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해 전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개국 정상들은 어제까지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주관으로 열린 G20 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와 세계 경기 회복,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을 강조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상호 연결성과 취약성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싸움은 연대의 정신에 따른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견고하며 조율된 과학에 기반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팬데믹 극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생명과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 성장 회복, 무역과 국제 공급망 혼란의 최소화, 공중보건과 재정적 조치 등을 위해 개별적 또 공동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진단기기, 치료제와 백신 등의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자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중인 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가 최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스퍼드대는 오늘 영국과 브라질에서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시험 데이터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대에 따르면 백신 1회분의 절반만 투입한 뒤 이어 1회분 전체의 용량을 투약할 경우 90%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간격으로 백신 1회분 전체의 용량을 각각 투입할 경우 효과는 62%로 떨어졌습니다. 옥스퍼드대는 두 시험의 결과를 평균하면 면역 효과가 90%라면서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이 매우 효과적이며 어떤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독이 예고 없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군 장성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마이클 스튜드만 제독이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타이완 군 당국은 스튜드만 제독의 방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이완 외교부는 이 정부 관리의 방문을 확인했지만 비공식 방문이라며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글라스 파일 전 타이완 주재 미국 대표부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 담당 스튜드만 제독이 방문자라면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정격 방문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교통했습니다. 요아프 갈란드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은 오늘 현지 방송에 출연해 네타냐후 총리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확인하며 놀라운 성취라고 밝혔습니다. 갈란드 장관은 반공식적인 상황 방식이었지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것으로 순위판 세계가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3개국과 수교협정 체결을 중재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22일 현재 전 세계 감염자의 22%를 차지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더 축소됐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의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1,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중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2일 현재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 전역의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존스홉킨스 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수는 1,201만 9,96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5일 누적 확진자 1,100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엿새 만에 100만 명이 추가 감염된 겁니다. 이는 전 세계 감염자의 2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역시 25만 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은 미국인들에게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번 연휴 기간 많은 인원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이 기간 여행자 수가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수치라는 평가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타와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오하이오주 등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이었던 공화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주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추가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필수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 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몬세프 스라이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는 백신 승인으로부터 하루 안에 접종 장소에 백신을 출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다음 달 미국 전역에서 2천만 명이, 내년 1월부터는 매달 3천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내년 5월까지 미국 인구의 70%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미국이 집단 면역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파이자와 모더나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잇따라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FDA는 두 회사가 개발한 백신과는 별도로 21일 지난 10월 코로나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약됐던 미국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덱사메타손과 렘데시비르 등과 함께 이 항체 치료제를 투약했는데 치료 후 백악관에 돌아와 연 기자회견에서 이 치료법을 신의 축복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리제네론 측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액을 분석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만 분리 선별해 이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2세 이상, 65세 미만 고위험군 환자를 포함해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 감염자 치료제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제네론 측은 이달 말까지 환자 8만 명이 복용할 분량을 생산하고 내년 1월 말까지 30만 명 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내일, 즉 24일부터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와 전북, 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선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2단계 또는 1.5단계로 상향될 경우 또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의 증가세는 당연히 감소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닷새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7일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에 5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로의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를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 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도권 내 중증 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1.5단계에선 중점 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룸사롱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됩니다. 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선 테이블 간 거리 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23일 0시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7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330명보다 줄어들면서 지난 17일 이후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평일 대비 휴일 검사 건수가 만 건가량 줄어든 영향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255명, 해외 유입 16명이고 지역 발생 가운데 서울이 112명, 경기 76명, 그리고 인천이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더 축소됐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자국 내 인권 유린에 관한 수많은 보고들을 인정하고 해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보장관은 2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드 보장관은 영국 외교부가 지정한 30개 인권 우선 대상국에 올 상반기 인권 상황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보장관은 북한 정권이 이동과 직장, 의견, 신앙 등 주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계속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봉쇄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결과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제한적인 이동의 자유가 더욱더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권 등 일부 여성의 권리 분야에서 아주 작은 진전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공개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에는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뒤 구금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 의혹이 잘 설명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영국이 지난 7월 국제 인권 제재 일환으로 악명 높은 북한의 수용소 체제에 연루되고 운영에 관여한 북한 기관 두 곳을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자국 내 인권 유린에 관한 수많은 보고들을 인정하고 해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9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황이 심각한 30개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계속 통제하고 있고 국가에 저항하는 사람은 수감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영국 외교부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미화 380만 달러를 모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20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국제 대응 보고서 11월 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기간 중 필요한 예산 2,510만 달러 가운데 15%가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WFP는 임산부와 수유모, 타가소와 소아병동 등의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8월에는 북한 주민 44만 9천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유치원과 학교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지원 활동의 핵심적인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섭취의 85%가 학교 등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장기간의 학교 폐쇄가 어린이 영양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FP는 여름철 홍수와 태풍이 북한의 주요 작물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있지만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올해 주요 작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각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유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많은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oo many states have failed to implement the resolutions. That's easy to count. Just go on the 1718 website.
유콤 전 위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대북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행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행 보고서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이행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유콤 전 위원은 또 7월에 발간된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치품 수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제재 피 위반 행위도 꽤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달리아 돌지코바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자금 창출과 이동, 확산 금융활동을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이란 핵 생화학 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The one thing that stays consistent is that North Korea will take any opportunity that is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이 기회가 있는 모든 지역과 나라에서 다른 방식으로 확산 금융활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제재 피 범위 폭이 너무 넓다며 각국뿐 아니라 관련 사기관들이 확산 금융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따라서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절차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 노출 정도와 여부를 파악하는 위험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카메론 트레이너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도 여전히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11개월간 북한 국적 유조선의 자동선박 식별장치 AIS 신호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중국, 러시아 등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북한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등에 관여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hip transfers are not one of those permitted avenues for the import of petroleum.
트레이너 연구원은 또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 해상활동 관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어도 150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어느 정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일부는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북한과 직접 일하기 원하는 이들에 의해 운영되지만 대부분은 외국 선박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동일한 기업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레이너 연구원은 각국이 선박의 국기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기업과의 연관성을 위험 지표로 활용해야 하며 또 기업이 등록된 관할국도 이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전반적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또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really crucial that we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북한이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행 제재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콤 전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has to be done is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on the books.
유콤 전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를 통해 안보리 대북결의 집행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의 제재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에 최근 유조선들의 입출항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출항 횟수뿐 아니라 유조선의 크기도 작아졌는데 최근 석탄 항구의 운영이 중단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개월간 북한 남포 항구를 드나든 유조선은 10여 척에 불과합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닐랩스를 통해 지난 8월 20일부터 이달 20일 사이 남포의 유류 항구를 살펴본 결과 구름 등에 가려 선박의 입출항이 확인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총 15척이 포착됐습니다. 이 중 12척은 육지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해상 하역 시설에 정박했고 나머지 3척은 일반 부두를 드나드는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 항구를 드나든 26척에 비해 11척이 줄어든 것으로 유조선 운항 횟수가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항 횟수가 줄어든 사실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선박들의 크기가 작아진 점입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올해 해상 하역시설에 드나든 선박들은 길이가 50m 이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올 여름까지만 해도 목격된 유조선들의 길이가 대체로 100m였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남포의 해상 하역시설을 지목하며 이곳에 정박한 대형 유조선들이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당 유조선들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들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은 북한 선박이거나 직접 해외에서 유류를 실어 나르는 제3국 선박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이들 유조선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이유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BOA는 북한의 대표적 석탄항구인 남포와 송림, 대한항 등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의 운항이 지난 8월 중순부터 끊겼다고 전한 바 있는데 이번 사안과의 연관성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석탄 항구의 운영이 중단된 시점과 유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가 모두 8월 중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이번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광산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북한 석탄 수출이 동시에 멈췄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남포 등 석탄 항구들은 석탄 가루 등으로 인해 늘 검정색이었던 바닥이 밝은 회색 빛깔을 드러내는 등 여전히 운영이 중단된 모습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유조선 급감 현상과 석탄 수출 중단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외화가 없으니까 석탄 수출로 줄어든 것 때문에 석유를 사올 수 있는 그 외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량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9호실 산하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등을 지냈던 리정호 씨의 아들이자 탈북 직전까지 관련 업계에 몸담았던 이현승 씨는 석탄 수출과 유류 수입을 통상 같은 회사들이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석탄 수출로 외화를 벌지 못한 회사가 유류를 사들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 씨는 북한의 유류 수입 경로가 러시아에서 동해 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열차를 이용해 중국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북한의 전체적인 유류 수입 중단으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유류 저장 시설을 크게 늘린 사실과 유조선이 줄어든 현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만약 북한이 비축할 수 있는 유류 저장 시설을 운영 중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류를 확보한 상태라면 과거만큼 유조선들이 활발히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7월 남포의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저장 시설인 유류 탱크 3개를 완공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름이 약 30m, 높이 10m의 초대형입니다. 북한은 2018년에도 이 일대 새로운 유류 저장 시설을 만드는 모습이 관측돼 왔는데 이에 따라 기존 20개이던 유류 저장 시설이 불과 2년 새 최대 26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당시 BOA에 북한이 제재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Knowing that smuggling could be impeded at any point, their ability to take. So North Korea needs to prepare.
유류 밀수입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북한이 제재 회피 등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유류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도 제재로 인해 북한은 충분한 유류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저장 시설을 더 만들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 결의에서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유류, 즉 정제 유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 유엔 회원국이 월 단위로 이를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상한선이 넘는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이 지난 9월에 583만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전달인 8월 공급량 142톤에 약 4배에 달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양입니다. 중국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총 5,043톤입니다. 이는 중국이 작년 같은 기간 북한에 제공했다고 보고한 15,503톤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편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또 다른 국가인 러시아는 아직 7월과 9월에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보고한 대북 공급량은 12,834톤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현재까지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한 정제유는 총 17,877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에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들과 단결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에 내실을 다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get tough with China. If China has its way, it's going to keep moving and robbing U.S. firms.
바이든 전 부통령은 외교정책 비전에 관한 지난 7월 뉴욕 시립대 연설에서 중국에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마음대로 하게 두면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계속 훔쳐가고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조건으로 미국 회사들이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넘기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방국들과 협력국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형성해 중국의 폭력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과의 공조 강화는 바이든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바이든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7월 허드슨 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중국은 동맹관계를 미국의 힘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re about 25% of world GDP alone. When we're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depending on who we bring into the mix, it's 50 or 60%.
블링컨 전 부장관은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국들과 연대하면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50에서 60%에 달하게 되며 중국이 이를 무시하기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대중국 전략의 또 다른 축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It's not so much about punishing China. It's about making sure China understands they got to play by the rules. It's a simple proposition. And so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벌주려는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려는 것이라며 간단한 명제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신문 등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 봉쇄보다는 미국의 국내적 힘 복원과 미국의 경제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의 또 다른 핵심 외교안보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도 지난 2월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put less focus on trying to slow China down and more emphasis on running faster ourselves.
설리번 전 보좌관은 중국의 속도를 늦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달리는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중국 전략은 국내 투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의 특징은 기후변화와 국제보건,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등 두 나라의 이익이 교차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 무역을 통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01년 여름 중국 허베이성 베이다허에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 간부들을 만나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도울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We thought that China got more into trade and economics, that the incompatibility of a communist regime with free trade or relatively free trade.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임스 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VOA에 미국은 중국의 무역이 확대될수록 자유무역과 공산정권의 부조화가 중국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자유화 조치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 주석은 권력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조치들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견해도 바뀌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범죄를 단속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섰으며 중국의 미국 기술에 대한 투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데니스 맥도너 전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미국의 어떤 의미인가가 미국 정책 이방가들에게 던져지는 큰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6일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현재 미중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원인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서 찾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미군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가운데 미사일 전문가들은 본토 방어 측면에서 획기적 성과가 분명하지만 개선해야 할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다탄도 역량을 확보할 경우 완벽한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 MDA는 지난 17일 남태평양 해상에서 쏘아올린 모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 블록 2 알파로 요격하는 FTM-44 실험을 진행해 우주에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20일 VOA에 미 국방부가 이번 실험을 진행한 건 차세대 요격기 NGI의 실전 배치가 늦어진 점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 미사일 방어청은 2014년 3월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요격체 재설계 제품 RKV의 개발을 추진했지만 성능 미달과 실전 배치 이후 진화하는 적성국들의 역량 발전 속도에 못 미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발사하는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 NGI 개발을 추진해 2028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 국방부가 약 10여 년의 공백기 동안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본토 방어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게 될 것을 우려해왔다며 이지스함을 동원한 해상 요격 능력 추가를 대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존 힐 미사일 방어 청장도 지난 9월 FTM-44 저고도 요격 실험을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 실전 배치 전까지 역량의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today... 윌리엄스 부국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려할 때 이번 실험의 성공을 통해 미 본토 방어에 대한 취약성을 대부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의 발전 속도가 변수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한 개의 미사일에 여러 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MRV나 여러 개의 탄두를 각각 다른 목표물에 설정해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MIRV 역량을 확보했을 경우 완전한 본토 방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MRV나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MIRV를 확보했을 경우를 대비해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다음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f we make the intercept earlier, can we kill most missiles before they dispense warhead? That'll depend upon the sophistication of the other side's system.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 미사일 체계의 정밀도에 따라 미사일 방어 요격 셈법도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미사일 유도 체계가 후추진제 PVB 이른바 버스에 장착되어 있다면 후추진제로부터 복수의 핵탄두 또는 미끼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향후 MRV 또는 MIRV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역량을 고도화한다면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 역량 통합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Knock out one missile and I'll get five of your warheads, rather than have to hunt down five different missiles to get five warheads.
한 번의 피격으로 다수의 탄두를 소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탄도 탑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북한으로서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 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 방어가 적성국의 위협에 대한 특효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really need to have a holistic strategy towards missile defense. That includes defense, but also includes offense.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번 FTM-44 요격 실험의 성공을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향후 미사일 방어 전략은 미사일 기반 시설 등에 대한 공격,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서해 최전방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오늘 23일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수십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냈던 북한 측의 기습 도발을 규탄하면서 강한 힘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역사가 말해주듯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은 지금 남과 북은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아픔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든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서 장관은 10년 전 오늘 북한이 평화로웠던 연평도에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며 당시 전사한 두 명의 해병대원들의 투혼을 기렸습니다. 그는 고 서정우 하사는 마지막 휴가를 위해 배에 오르던 순간 포격 도발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부대를 향해 달려가다 전사했다고 소개했고 고 문광욱 일병은 막내 해병이었지만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다 산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전사한 이들 두 해병대원의 부모를 명예 해병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추모식에서 서하사의 부친 설혜일 씨와 모친 김호복 씨, 그리고 문일병 부친 문영조 씨와 모친 이순희 씨에게 해병의 상징인 팔각무와 빨간색 명찰인 인식표, 그리고 명예 해병증을 전달했습니다. 서하사의 모친 김호복 씨는 먼저 떠나보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추모 편지를 읽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북한 포격으로 처참하게 전사한 너희들의 희생에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해서 미안하고 연평도 포격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잊혀져 가고 있음이 미안하고.
김 씨는 한국 정부에 대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해 주길 바란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김 씨는 군 복무하다가 처참하게 세상을 떠난 두 해병의 영혼에 대해 국가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대응사격을 했던 K9 포상 두 곳 중 한 곳을 안보 전시관으로 조성해 보존키로 했습니다. 포격 도발 당시 대응사격에 나섰던 한국 측 연평부대의 포 76대 포진지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개선공사를 마치고 원래 군사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인 안보 전시관에는 포격전 경과를 설명하는 전시물이 설치되고 북한 포탄의 피탄지와 파편 흔적, 전사자 유품 등이 보존돼 한국 국민과 해병대 장병들이 당시 연평부대의 용맹함을 인식하는 장소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와 주변 해상에 76.2mm 평사포와 122mm 방사포 등 포탄 17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개머리 해안 인근 해안포기지에서 시작된 포격은 두 차례에 걸쳐 1시간이나 계속됐고 한국군도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한국 측에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6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전에 발생한 이 사건을 당시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후계자 지위를 탄탄하게 하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포병을 전공했고 그 연평도 포격 도발의 성공에 배후에 있다 하는 취지로 북한에 교육을 강화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군사적인 성과가 전혀 없던 김정은에게 군사적 성과를 씌워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의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북한 나름대로의 승계 방식이었지 않나 평가합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 도발을 일으키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당시 상황과 지금은 다르지만 경제난으로 커지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남용의 어떤 이제 방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뭐 훈련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은 SLBM 잠수함을 이제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공개하든지 하는 그런 이제 직접적인 사격은 아니지만 어떤 그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어떤 모습들이 먼저 선행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전사자 유가족과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추모식 후 헬기로 연평도로 이동해 두 해병이 전사한 곳을 찾아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MNST 미국 지부장이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체제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MNST 미국 지부장은 19일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소 제도는 북한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에 언제나 진화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정치적 유기체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해 상세히 밝힌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허크 전 지부장은 북한이 오래된 수용소를 딛고 새 수용소를 열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수용소가 닫히는 이유와 관련해선 북한 내 광산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수용소 중 일부는 특정 광산 근처에 있어 재소자들이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 광산이 고갈된다면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시킬 경제적인 이유가 없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부 수용소는 재소자들이 목재나 동물농장, 경공업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한다며 수용 인구가 줄어 수용소의 통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소가 이동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하지만 국가 보위성과 인민 보안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수용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체제에 충성하지 않는 주민들을 처벌하고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에 대해 늘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용소 내에서 재소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대부분 굶주리고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또 수용소 내에서 성범죄가 널리 퍼져 있다면서 교도관들이 여성 재소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무는 올해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수용소 등에서의 강제 노역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며 이를 인신매매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며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수용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타와 고문, 강간,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매년 11월 20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며 어린이들의 기본 권리를 재조명하는데요. 북한은 아동노동과 아동폭력 등을 근절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20일 전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또 각 나라를 대표하는 건물들은 이날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색인 푸른빛으로 일제히 변신했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총재와 데이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Siamo onze generatie geconfronteerd met uitdagingen.
Milioni di bambini non ricevono l'assistenza sanitaria di base.
Sono prive di educazione.
And are facing poverty and violence every day.
이들은 우리는 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했다며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 빈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1954년 11월 20일 처음 세계 아동의 날을 기념했고 1959년 11월 21일엔 아동에 관한 구체적 권리를 10개로 정리한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1989년 11월 20일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됐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196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은 각 나라의 아동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북한도 30년 전인 1990년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비차별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와 아동 의견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 부대사는 당시 북한은 어린이들의 권리와 복지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 거의 매번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근절하며 아동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말 것 등입니다. 미국도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에 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레리 딩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고문은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의 화상대화에서 북한의 노동권 유린에 우려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하나로 아동노동을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해마다 발표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어린이들이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돼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노동은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인한 성장 장애 요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영양 부족도 북한 아동인권 문제에서 가장 우려를 사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유니세프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14만 명 이상의 5세 미만 아동이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는 계속해서 어린이들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6도. 신의주도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5도. 강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5도. 해주는 흐리고 최저 0도, 최고 20도. 사리원은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6도. 함흥 구름 많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10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3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9도, 최고 3도입니다. 원산 구름 많고 최저 0도, 최고 9도. 청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8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9도. 삼지연은 맑고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는 영하 13도, 최고는 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동해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3m,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기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들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전 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기 전이라도 차기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 부부장관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 기간 바이든 후보의 대외정책 자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P통신은 블링컨 전 부장관 발탁과 관련해 그동안 국무장관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보다 의회 인준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공평한 분배와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해 전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개국 정상들은 어제까지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주관으로 열린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와 세계 경기 회복,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을 강조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상호 연결성과 취약성을 강하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싸움은 연대 정신에 따른 국제사회의 투명하고 견고하며 조율된 과학에 기반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진단기기, 치료제와 백신 등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3일 새 주일대사에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강창일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통입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일대사 교체는 남관표 현 대사의 지난해 5월 부임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정식 방문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요아프 갈란드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은 오늘 현지 방송에 출연해 네타냐후 총리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확인하며 놀라운 성취라고 밝혔습니다. 갈란드 장관은 반공식적인 방식이었지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것으로 순위파 세계가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첫 고위급 만남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일 수 있다고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 라디오들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회원국 영공에서 정찰 활동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협정에서 어제 공식 탈퇴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협정에서 미국은 5월 22일 항공자유화 조약 관련 조약에 따라 6개월 뒤 탈퇴 방침을 회원국에 알렸고 11월 22일 효력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자유화 조약은 냉전 이후인 1992년 체결돼 2002년 발효됐으며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해 유럽연합 주요국 등 34개국이 회원국입니다. 회원국이 서로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해 군축활동의 투명성과 함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공에서 조약에 따른 회원국의 비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조약 탈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독이 예고 없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제 북두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군 장성인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 마이클 스튜드만 제독이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타이완 군 당국은 스튜드만 제독의 방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이완 외교부는 미 정부 관리의 방문을 확인했지만 비공식 방문이라며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더글라스 팔전 타이완 주재 미국 대표부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 담당 스튜드만 제동이 방문했다면 이는 덜리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간 일체의 공식 왕래와 훈련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